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 듣는 가운데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죠. 제 수요일날로 시작이 돼서 이제 40일간 주일을 뺀 40일간 동안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게 되고 오늘 주일은 사순절 기간 동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사순절 기간을 우리에게 정하였을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왜 40일일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0이란 숫자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숫자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율법을 받게 되죠. 그 호렙산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40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40일을 견디긴 하지만은 그 쉽지 않은 기간인 거죠. 그래서 아론과 백성들은 아마도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40일 동안에 도시락도 안 싸가고 물 한 병도 안 들고 올라갔는데 그 황량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내려오지 않는 거 보니까 분명히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 시간을 이렇게 40일 동안 누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나라가 형성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이 임하였다는 것은요, 그건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그 축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며칠 있다가 주시는 게 아니었었어요. 40일 동안에 준비하는 그 기간을 거쳐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40일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죠. 대승을 거두립니다. 그리고 비도 옵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악랄한 이세벨, 아합의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하여간 넌 죽었다. 넌 하여간 이제 24시간 안에 내가 너 목을 칠 거다 하면서 아주 그냥 독이 바짝 오르는데 거기 놀래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되죠. 로뎀나무 아래 거기서 쓰러져서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달라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더 이상 나는 살 소망도 없고 기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떡과 물을 주셔서 어루만지셔서 다시 일으켜셔서 그 광야길을 가게 합니다. 호렙산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40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되죠. 여러분, 광야에서 40일을 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론 떡과 물을 주셨지만은요, 뭐 그게 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었습니까? 풍성한 음식이었습니까? 꼭 필요한 그런 정도의 그 음식만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40일 광야에서 정말 길을 쓰고 가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호렙산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가 온 힘을 다해서 40일을 가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죠.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갖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광야에 가셔가지고 40일을 줄였을 때 육체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음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와가서 시험이 있을 때 이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내치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요즘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거저 주 선물이야. 맞습니다. 근데 거저 주신 은혜 받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기도생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 굉장히 쉬운 줄 안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마귀에 속는 사람이에요. 쉬운 줄로 생각하다 어려우면 이거 아니네 하면서 그냥 제끼는 겁니다. 예배도 제끼고 기도도 제끼고 말씀도 제끼고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의 노력이 정말 철저한 그런 그 하나님의 매달림이 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은혜 생각하면서요 율법적인 것은 벗어버려야 된다 하면서 인간의 의지 같은 걸 다 놔버리고요 무책임하게 신앙상행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거 막에 속는 거거든요. 세상에도 열심히 살아야지 될까 말까 한데 그때도 망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건강관리 잘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세상 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대충만 달아가지고 되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이게 사실은 짧은 기분을 긴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평소 때 1년 내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만 경관 삶을 살아야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이 40일 기간 동안에는 정말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40일 밤 기도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몇 사람 참석하셨습니다. 과연 내가 이 40일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근데 약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이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천하 없어도 나와야 되는데 이 40일이 그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매일까지 나와야 되는데 40일 동안 다른 약속도 잡으면 안 돼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주님은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냥 부르짖었죠 뭐. 아, 목이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소리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간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40일을 채웠어요. 저는 그때 40일 채우면 진짜 하늘나라로 갔다 오는 줄 알았어요. 20년 해가지고. 근데 그건 아니었었어. 그건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아, 그때 40일 기도하기를 잘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40일 이 기간을 가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지날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를 같이 삼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보니까 칠이 남이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암을 얻었나니. 칠이 남이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세요.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실패를 합니다.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들었더라도 그냥 예배당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예배당에 나가서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 세상적인 얘기를 자꾸만 나누는 그런 사람들, 생각이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항상요, 이 원수마귀는요, 생각을 자꾸만 뺏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나서도 끄떡끄떡 하다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제는 그 다음 세상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고 내 삶에 적용된 사람들은요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뭐 하겠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죄에 눌려서 죄에 배해서 죄에 끌려다니면서도 나는 죄도 죽고 의에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난 장로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죄도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변화되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왜 예수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문제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죄의 권세에 매여서 거의 눌려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모든 죄의 권세들을 거기서 다 깨뜨려버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적용되는 것은 믿는 순간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요,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라 누가든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건져내라. 사도바울이 탄식하지만은요, 로마서 8장에 넘어가가지고 그는 다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예수 결 바푸셨도다. 모든 결 바푸셨도다. 나의 결 바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이것이 내 영혼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죄에 매지 않아요. 나는 결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냐. 왜냐? 나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시켜주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 난 이길 수 있어.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능부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 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냐 이거야. 나는 죄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죄를 싫어하는데 왜 죄를 짓고 있냐 이거야. 왜 자꾸만 죄에 더럽혀지고 있는가요? 그 죄를 끊는 방법은 예수 안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아, 내가 지금 변하고 있구나, 변하고 있구나. 지난해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주셨는데 이제도 내가 변하고 있구나. 여러분, 내가 변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내 마음에 임하는 평안인 줄 믿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어둡습니다. 눌립니다. 한숨이 납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외줄 때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주년 기간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치웁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24절 하반자반인가는 저가 자식이 맞으므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이랬습니다. 치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나요? 그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아프게 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아프게 하고 그 죄가 너를 아프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과 살면 행복하겠지만 아니야.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낳고 키웠던 자녀들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식은 이거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은 그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라도 목사님만은 나한테 그러시면 안 돼.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가정에서 아픔 당하고요, 교회 와서 내가 은혜 받기로 왔는데 교회에서 아픔을 당하게 되고,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 가서 내가 위로받고 어디 가서 치료받아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다,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의원은 병자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을 찾을 필요도 없고 의원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다 병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아프거든요. 나 고쳐주세요. 그래, 주님 고쳐주시죠. 나 안 아프거든요, 하나님. 나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못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내 영혼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육체가 아파요. 아파요. 나 병자예요.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아픈 사람은요, 믿음 생활하다가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좀 섭섭할 때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한테 막 욕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아이, 그냥 내가 주님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제부터는 그냥 적당하게 나는 살아갈 말 거야. 하나님 사랑이라 하지만 정말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면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하나님 신실한 분 같지 않아, 이런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상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상처가 치유받는 사람은요, 하지만 주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사랑이 무슨 사랑? 뭐 기도해도 하나님 언제 들어주셨어?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이런 상처들이 있으면 우리 시간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로 나는 주님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요, 마음에 상처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관계 속에서 많은 아픔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아픔이 많이 있죠.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와 관계 속에, 장로님과 사이에 있어서 이런 아픔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뜯기기도 하고요, 인격적으로 모독감을 겪게 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정말 마음의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나를 갖다 그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이 어려서 내가 돈을 꽂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도 내 돈은 떼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요, 정말 우려가 터지고요, 정말 미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 당한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살면서요,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정말 배신당하면은요, 어려나가면은요 더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쓴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떠서 우리가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내게 상처를 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우라가 터지고 뭐 욕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미워서 그렇게 했겠느냐.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미워서 정말 나를 망하게 작정하려고 나에게 그렇게 못쓸 말을 하고 내 돈을 떼먹겠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악마의 탈을 쓰지 않고서는요 사람을 정말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밟으려고 하는 것은 그 쉬운 일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사실은요 그것은 그 배우의 역사는 악한 형이죠. 악한 형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만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그 사람에게 이제 있는데 거기에 악한 형의 역사니까 휙탁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못 쓸 말하는 못 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주 말을 하더라도요 아주 그냥 콕콕 마음이 상처난 말만 딱 찍듯 집어서 얘기해요. 아유 세상에서 말해도 저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내 마음 갖다 그렇게 아프게 하나, 어떻게 반으로 팍팍 찔러가지 그렇게 얘기하나. 야 정말 말해도 좀 기가 막히게 좀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그게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냐고요. 그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됩니까? 근데 그 악의 영이 역사하는 건 물론 죄를 통해서 악의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닙니까? 내가 감당이 안 해. 아 그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는 이게 뭐 정말 죄 가운데서 악한 영의 역사. 그런데 그러다지라도 내가 아파 내가 아파 내가 아프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바탕 해주고 싶어요. 한바탕 그냥 말이면 다운 줄 알아? 하면서 그냥 확 말을 갖다 퍼주고 싶고 또 퍼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꼬이는 거죠. 그러면서 더 상처가 이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23절에 보여주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권한을 받으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참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욕할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주 별의별 욕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됐지만 내 마음속에는 정말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물질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정신적인 고난을 받습니다. 그럴 때 위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죄가 없으신 분인가 이걸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치유받으면 그렇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임하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깨닫고 네가 좀 이해하라 네가 좀 생각 좀 해라 그게 아니지 않냐 백날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깨달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깊은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라가 말을 함부로 하면서 나라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깨달음하면은 정말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임하게 되고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임하는가 깨달으면은요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요 주님의 용서함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람 관계가 있을 때 아 주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될 때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은요 누구한테 가장 축복이에요? 내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은혜 자리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예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정말로 있는 힘을 내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은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고, 은혜 받으면 용서하게 되고, 은혜 받으면 치료하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은혜가 임하는 곳에 원수마귀는 한 길로다 일곱 길로 쫓겨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치료하시는 주님, 참말 용서와 사랑과 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치료가 내게 임하시면 나로 인해서 가정 치료받고 교회가 치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여러분 치료받게 하시라요. 우리는 한 가지로 고침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상처가 있을 때, 아픔이 올 때 정말 주의 은혜 받으면서 날마다 날마다 치료되면서 여러분들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치료받으면 힘이 납니다. 주의 나라에서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침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이 40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건강한 몸과 마음과 육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0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25절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보다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얘야 그거 내려놔라, 내려놔라. 아이고 내가 내려놓기 힘든데 내려놔 내려놔 내려놓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아유 좀 더 머물고 싶은데요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노년에 시편 2, 3편을 기록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정의 두심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고백을 하잖아요. 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말씀하는 시간 들으면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 왜 대답이 없어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이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이 순간에 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맞는 가운데서 내 가정에 부족함이 없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부족함이 없고 내 삶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삶에 내게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신데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잖아요. 내가 아파도 내가 문제 있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삶에는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합력할 선을 잃을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볼 수 없는 거 보게 할 것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목자의 음성 듣고 나는 따라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돈 없다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숨도 짓지 마세요. 다 불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는 거고 내가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다라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만족합니다. 나의 삶으로 만족하고 나의 교회로 만족합니다. 사람이 더 모이면 어떻고 덜 모이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자의 삶을 살아간 것이 나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만나면 맨날 돈 없다는 얘기를 해보세요. 부담됩니다. 아유,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쪼들려. 이런 얘기를 만날 때마다 막, 아, 이게 돈 꿔달라는 얘기냐 아니면 뭐 좀 도와달라는 얘기인가, 뭐 도와줄 마음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부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요즘에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가 아파요. 그럼 그 아픈 골치가 나한테도 전염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힘든데 자꾸 만나면 아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 이상하게 전염병 막 되려고 그래요. 낙심되면은 괜히 나의 낙심된 일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고 낙심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목자된 삶, 예수님이 나의 목자된 삶이 얼마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기도할 때도요 10편 2, 3편을 잠깐만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 10편 2, 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나는 새벽에 기도할 때 그 10편 2, 3편의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창에 들어주시면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쉼이 있고 주님 안에서 나의 채워주심을 나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목자에서 내게 상을 비푸시 그림으로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시오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사망의 은총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함께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것을 내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나 자라게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날 눌리게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진마대에 따라 주님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예, 아멘, 아멘. 우리는 부족하면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에 주님은 나의 목자이셔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 영아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하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영은 내 음성을 듣는 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줄 믿으시는 겁니다. 주님을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을 받으라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는 분이고 내가 정말 유일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주님이신 거예요. 누구에게 나를 맡기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믿을 수 없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맡기기에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려운 사람은 주의 말씀 듣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또 주의 말씀 들었다가 부담만 다 생기거든요. 아유 제가 옛날에 글쎄 신앙이 형편없을 때 두려움이 있는데 아, 내가 이게 예수 잘 믿으면은 꼭 오지로 나를 보내가지고 빡세게 고생시킬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런 생각 할 필요도 없는데 뭐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 괜히 내가 주의 음성 들었다가 또 이상한 거 나한테 요구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두려움들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거지 가서 좀 빡세게 고생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정말 드디어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보다. 그래 내가 이렇게 빡세게 고생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오지에 들어가든 또 평온한 가운데 있다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삶에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더란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세상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세상에 많은 걸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풍요로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풍요로운 삶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텔레비전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그 김용수 장로님도 좋아하시던 것 같은데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이상한 사람들 다 있다. 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묘하게 그 끌리는 게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뭐 거기서 이제 종교 얘기는 나오지 않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이. 종교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연이니까는 산속에 들어 혼자 살지. 뭐 사연 없는 사람이 그 산속에 들어 혼자 살겠냐고요. 그 들어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갔을 거라고. 근데 산에 들어가가지고 몇 년 살았냐면 10년, 15년, 20년 살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라고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 참, 왜 행복할까? 가족이랑 떨어져 살고,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텐데, 거기서 왜 행복하다 그럴까? 근데 진짜 얼굴 보면은요, 웬만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평안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서 들어갔죠.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있는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없어도 살 수 있구나.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살아도 먹고 사는구나.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질병도 치유받고 살 수 있구나.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아니죠. 우리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은요, 웬만한 예수 믿는 사람마다도 더 욕심 없이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이치인 겁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그냥 바둥바둥 살아가면 잘 살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헛된 것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뭐 좀 잃어버렸다가 뺏겼다가 그렇게 원통하면서 사람 비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내 영혼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비록 산속에 들어가 살지는 않다 할지만 그렇게 살아갈 필요도 없는 거지만 내려놓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정말로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어서 살면서 내가 매인지도 모르며 얼마나 내가 욕심의 사람이면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욕심인 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인 겁니다. 두려움 없이 주의 음성에 모든 걸 걸고 아멘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리셔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때문에 사랑하는님들이요, 이번 주 살면서 죄의 권세에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나는 해방됐어. 나는 죄에서 해방됐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면서 내가 치료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만큼 여러분들은 힘있게 영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아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래 다 주의 것이지 우리 애들도 다 주의 것이야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딸 결혼하는 것 때문에 늘 기도증을 가지고 이렇게 저랑 나누고 예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나 다 내려놨어 주님의 자녀야 내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선하시게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괜히 걱정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르칠 수도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걱정함으로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텐데 하나님 나를 멋지게 사용하실 텐데 내가 앞서가서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안 되는 것도 어느 말에 있는 거거든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맡기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이 시간은 축복의 날이에요. 이 시간은 부족함이 없는 날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는 정말 최고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이 예배,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이번 주간의 하루하루가 내게는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원망하지도 맙시다. 깨달으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주님과 함께 동하면서 목재신 주님의 그 양으로서 큰 복을 드리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읽는